지난 욥기 3장까지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해보면 선한 사람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2장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절규하는 내용이 3장에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절규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이 유머를 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3단계. 지금 웃으신 분은 옛날 사람이신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유머인데요. 그 3단계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자, 그럼 냉장고에 기린을 넣는 방법 4단계는 무엇일까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지금. 문을 연다, 코끼리를 뺀다, 기린을 넣는다, 문을 닫는다. 네. 각각의 단계를 되새겨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끼리를 빼야 기린을 넣을 수 있는 건 알고 있고, 기린을 넣어야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맞는 말들의 조합이기는 한데, 우리는 이것을 유머라고 합니다. 다행히 웃기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머라고 부르고 웃죠. 세상에는 이렇게 웃기기 위해서 문장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맥을 보지 않고 문장만 보고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붙어 있고 어떤 집은 액자로 해서 집에 붙여놓은 집도 있죠. 창대하리라 라는 말 때문에 붙여둔 말이겠죠. 사실 그 구절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아냥대면서 한 말입니다. 단어나 문장을 한 부분만 보고 잘못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처럼 우리는 오늘 읽은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낯설지언정 욥의 새 친구가 한 말이 입이 틀렸다라는 결론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장에 걸쳐서 한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욥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다. 엘리바스는 일단 욥을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은 과거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많은 약한 자들을 돕고 가르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지는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역할을 묘사합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구덩이를 피하고 성공을 최대화합니다. 장애가 앞에 있다면 지혜로운 자들은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가는 빠져나가는 방법을 빠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삶의 기술에서 지혜로운 자들만큼이나 지혜롭지 못한 다른 자들에게 조언을 주는 위치에 있고 입장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비틀거리는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누가 지혜로운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쟁입니다. 욥은 이 말을 듣고 자극이 되었겠죠. 강한 자였고 다 가진 자였고 그랬던 그가 약한 자가 되었고 과거에 높여졌던 사람이 넘어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정중하게 시작한 이 말들은 극강의 티를 보여주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정중한 만큼 모욕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할 일이 있더냐? 여러분, 부부싸움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나니까 말해주는 건데 나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야, 알지? 나나 되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 조언은 해줄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류의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다음에 올 말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은 모르겠고 일단 열이 받을 겁니다. 감정이 상하겠죠. 화가 나서 일부러 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욥에게 말하는 엘리바스의 뉘앙스가 바로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죄인은 멸망하고 정직한 자는 번성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보응신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핵심은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면 무엇보다 이런 곤경에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이 지금 고난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사실은 욥이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젊은 나이에 죽는다면 그 사람은 의로워 보였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악했을 것이다. 욥이 고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만 봐도 그는 죄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독한 말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나 스스로의 고난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나 때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나 때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엘리바스의 말이 너무 어리석고 코웃음 칠 만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이것이 겸손입니까? 반대로 이것은 내 생각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정부터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닌 오늘은 엘리바스의 언어와 애티튜드에 초점을 계속 두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한들 하나님보다 오를 수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할 수 있겠어? 아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선택하셨을 것이고 그 판단은 곧 너의 죄 때문이라는 뜻이야.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면 한쪽에 중심을 두면 되겠지. 하나님은 당연히 옳으신 분이시고 그건 틀릴 리 없으니 네가 잘못한 거야. 회개해. 이 말에 따르면 허무하고 연약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결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을 불필요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대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욥기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5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엘리바스는 이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너 네 얘기 누가 들어줄 것 같아? 너 일단 가서 잘못했다고 해. 원인보다는 일단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돌아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자들에게 고통의 배후에 있는 징계를 거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훈육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훈육은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강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위협이나 징벌이 계속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욥은 지금 상처가 난 단계에 있지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고난을 슬픔으로 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교훈을 가르치는 분으로 특정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욥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쓰여 있는 엘리바스의 발언은 무조건 옳다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책 지면을 두 장이나 낭비했네 라고 해야 할까요? 4장부터 시작된 친구들의 위로하는 발언들은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라톤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칫 지칠 수도 있는, 그럴 만큼 욥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비처럼 막 쏟아지는 관역을 계속 빗나가는 화살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책은 명언 제조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맥락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고난받은 사람들의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잣대에 심취해서 내 지혜만 드러내기 바쁜 위로를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야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말들과 언어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 삶의 힘든 부분을 두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인가 봐 하는 생각에 자주 빠진다면 그 생각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물론 선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행동이나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힐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남이든 나 자신이든 가르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며 위로를 가장해서 정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지인이, 친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기에 앞서서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지혜보다 주님의 사랑이 앞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마치 내가 죄인이라서 벌어진 일 같다면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큰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울고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러게 왜 그랬냐? 가만 한번 생각해 봐, 뭐 때문인지 라고 하진 않으실 겁니다. 어깨를 쓸어주시고 옆에 앉으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군가의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 위로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선택하게 하옵소서. 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이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